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과 구약 사사기입니다.
11장 나는 측량자로 쓸 수 있는 지팡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거기서 예배하는 자들의 수를 세어라. 그러나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다. 그들이 42달 동안 이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다. 내가 내 두 증인에게 고난을 주리니 그들이 상복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이 두 증인은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그루의 올리브나무이자 두 개의 등잔대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적을 삼켜버립니다. 그들을 해치려는 자는 누구든지 이런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치고 나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짐승은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 큰 도성의 거리에 나뒹굴 것입니다. 이 도성은 상징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집트라고도 합니다. 이 도성은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기도 합니다. 사흘 반 동안 모든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두 증인의 죽음을 구경할 것이며 그 죽음이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축하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두 예언자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제 발로 일어섰고 그들을 본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두 예언자는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습니다.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0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앙이 곧 닥쳐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의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목소리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이제 우리 주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기도의 것이 되었으니 주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 보좌에 앉아있는 스물네 장로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장로들이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큰 능력을 떨치시어 다스리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뭇 민족이 분노하였으나 이제는 당신의 진노가 내렸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당신의 종 예언자들과 당신을 높이 받드는 크고 작은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던 자들을 멸망시킬 때입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약의 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번개불이 번쩍이고 우르릉 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천둥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But let the Lord Jesus no crying he makes. I love thee, Lord Jesus, look down from the sky and stay by my cradle till morning is nigh. Be near me, Lord Jesus, I ask thee to stay close by me forever and love me, I pray.
사사기 제10장.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갈 지파 사람 도도우 손자이며 부아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의 산간지방에 있는 사밀에 살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23년 동안 있다가 죽어서 사밀에 묻혔다. 그 뒤에 길랏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도 길랏 땅에 30개나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날까지도 하봇 야일이라 불린다. 야일은 죽어서 가문에 묻혔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스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스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시니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랏 지방 아모르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회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나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에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그때 암몬 자손이 집결하여 길르앗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그때의 백성과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헌절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뜰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의 둘레에 모여들어 말하였다. 당신은 얼마나 더 우리 마음을 조이게 할 작정이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주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이 내가 누구인지 말해준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러니 그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시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내 양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도께서 어려서부터 말씀하셨듯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가복음 2장 49절 하반절에 하신 것처럼 또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마가복음 11장 17절, 누가복음 19장 46절에 증거하셨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더 많은 사역을 하셨고 비록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지만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알리시고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심을 일깨우시기 위해 수없이 성전에 다니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필요한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까지 가치가 있는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한번 받아쓰고 버리는 요즘 너무나 흔한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회용품은 요긴하게 또 편리하긴 하지만 사용하고 나면 쓰레기로 남아서 환경을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것들은 어떤 경우도 자신에게나
주변에 가지 절대로 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영육을 절대적으로 풍성케 하는 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22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내용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교도를 다그치는 불신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압력을 당하시는 예수교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22절 23절에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일하시며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심을 봅니다. 주로 이스라엘의 비오는 계절인 이때도 예수도께서는 성전에 다니셨고 넓은 솔로몬 행각에 다니셨던 것으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 오로지 불신의 눈과 믿지 못하는 귀로만 듣고 보는 저들에게는 어떤 가르침이나 설명도 호소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대선지자들은 이미 이들의 불신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사야 43장 8절이고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예레미야서 5장 21절 예언입니다. 유대인들이 애호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24절 상반절인데 그렇다고 주님께서 숨길 것도 아니고 뒤에 나타나는 표현대로 하나님의 아들 된 많은 표적과 이적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분명한데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 예수도께서 어떤 것을 숨기시거나 하신 것이 없었음에도 이들의 자세는 이렇게 무력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24절 하반절이죠. 예수도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런 의심의 자세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믿음의 귀중한 이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맹목적인 것은 위험하지만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25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도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들의 이런 압력이나 협박에 기죽을 예수도가 당연히 아니십니다. 비록 그들이 의심하며 협박을 한다고 할지라도 진실을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25절 하반절인데 늘 이야기하는 대로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적어도 믿을 만한 증거를 분명히 저들에게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자신들이 믿지 못하면서 그 불신의 이유를 주님께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어느 선자도 예수도와 같은 많은 표적을 보인 선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25절 하반절에 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이런 수많은 이적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아들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표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일곱 가지의 이적만 해도 예수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해하는 데 충분한 증거가 되지만 끝까지 저들은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결론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신 것입니다. 26절 말씀이죠. 주님의 양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구별하셔서 잘 순종케 하셨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음을 바울과 베드로는 신앙적 섭리와 신비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로마서 8장 29절이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베드로사도 역시 증거합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을 듣고 따르는 문제가 반드시 자신의 양들과만 이루어짐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연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7절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는 간격을 선언하십니다. 일단 무엇을 하든지 서로의 소통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듣고 듣지 못하는 차이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당연히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을 목자 되신 예수께서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이렇게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간에 양방통행이 될 때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는 순종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당연히 이것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거듭나기 위한 침례의 순종으로 가는 수순과 같고 복음에 대해 바르게 반응하는 거듭남의 순종의 모델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28절에서 30절 말씀 중심으로 빼앗기지 않을 주께서 주시는 영생입니다. 28절 상반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신 것은 7절 10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풍성한 꼴을 얻을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입니다. 28절 하반절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한 말씀은 바로 뒤에 29절과도 연결되면서 11절에 18절의 내용의 확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다시 주시기 때문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없는 권세를 내 아버지께서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다시 전후를 바꿔서 말하면 예수도와 한 계획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요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가지셨고 바로 그 생명을 주님을 순종하는 양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양들은 절대로 잃어버릴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힌 못을 한 번 더 두들기듯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시는 내용이 29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비록 과거에는 죄의 종들로 어둠의 사람이었지만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거듭나게 하여 예수도 자신의 양머리를 삼은 것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시비를 걸 대상이 없는 것은 그 양들은 엄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고 힐난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인 까닭이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주를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으실 귀중한 존재로 취급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서로 간에도 이러한 귀중성을 생각지 않고 짐짓 하늘의 백성된 기도인을 보이고 나타나는 모습만을 가지고 때로 비난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조차도 이렇게 그분의 양된 백성들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서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분노하고 오해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30절입니다. 물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육신의 기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진실로 진실로 즉 사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이미 5장 23절에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앞으로 14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17장 21절에 아버지께 드린 기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쓰여지지 않은 보다 합리적인 이해를 위한 단어를 만들 필요 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믿고 순종만 한다면 이런 이해도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너무 중요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던진 다음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이 던진 질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우리가 만약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면 그의 처녀 탄생과 그분이 행하신 많은 기적, 또 그분이 육체적으로 부활한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며 그가 가르치신 대로 살고 그가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고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신상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역사상 가장 큰 사기꾼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또 그가 가르친 삶과 죽음의 삶까지도 송두리째 부인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예수가 실존인물이었다는 증거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가 언급되는 시기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살았다는 것은 무신론자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이에 대한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리스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유대인의 역사 18권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가 있었는데 만일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면 그는 현인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스승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자기에게 오게 했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 그를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언도했다. 그를 사랑한 사람들이 그를 배신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들과 그에 대한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것이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상은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쓴 유대사 18권 3장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놀라운 증거를 한 요세푸스는 사도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그의 이와 같은 증언 때문에 이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내용이 요세푸스가 쓴 글의 원문과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내용을 볼 때 요세푸스까지도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지 25년 후에 태어난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터스는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빌라도가 그를 범죄자로 정죄해 그가 처형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로부터 유래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그리스도가 실제 인물이었음을 증거한 플린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타키토스와 동시대의 사람으로 본도와 비두냐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약 70년에 태어난 수에토니우스라는 로마의 역사가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그리스도가 실제 인물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예수가 과연 어떤 인물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가 개인적으로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그를 어떤 인물로 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약속한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야고보 우물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신문 받으실 때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의 신상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 이 고백에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확인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저자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그가 기록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알았던 예수의 제자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리고 요한 2서 1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3절부터 39절에서 예수님이 다음 네 가지 증거를 그 근거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둘째는 예수가 행하신 일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이고 넷째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구서지보다 먼저 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첫 번째 근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을 알고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그의 이 증거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해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한 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찾아와 그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계셨는데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규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킨 것을 비롯하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의 말이 참되다는 증거입니다. 사복음서 저자들은 한결같이 예수께서 이와 같은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증거가 믿을 만한 것일까요? 시간의 한계상 이를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그들의 증거가 참되다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사도들이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틀림없이 예수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증거의 신빙성을 지지하는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저자들만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의 다른 저자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예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이에 대한 증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결탁하거나 공모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셋째, 그들이 쓴 기록이 편파적이지 않다는 점과 그들이 믿음 때문에 겪은 참혹한 고통이 그들의 증언이 진실임을 뒷받침해 줍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버렸습니다. 만약 이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면 그들의 거짓 증언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릴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만 보아도 신약 성경 저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2세기부터 유대인의 전통을 기록한 탈무드에서도 예수님이 행한 수많은 놀라운 기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무드는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했거나 이집트에서 배운 마술로 기적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심하게 반대한 사람들이 쓴 탈무드까지도 그의 기적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기적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탈무드에서는 틀림없이 그것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세 번째 근거는 성부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신생을 인정한 사건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선포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성경 자체가 자신을 증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리라고 한 구약 예언의 성취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지만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곧 그의 신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고대의 역사적 사건들 가운데 이 사건보다 더 자주 언급된 사건도 없습니다. 신약에서만도 100번 이상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한두 번만 나타나셨다면 증인들이 아마도 속임을 당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부활하신 후에 11번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도 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부인하기에는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는 이 모든 증거가 보여주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진실이라는 점입니다. 첫째, 예수가 사기꾼이거나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셋째, 그렇지 않다면 이 두 극단의 어느 중간에 속한다. 우리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기적을 행할 수도 없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었고 그가 말씀한 대로 죄를 용서하실 수도 없었다면 그는 희대의 사기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사기꾼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는 선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이며 정직한 자가 아니라 부정직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에 대해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들과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에베레스트가 쓴 The Divine Demonstration, 책 제목을 우리말로 옮기면 하나님의 표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받는 가장 강력한 인상은 예수가 보여준 지구의 선과 도덕적 순결이다. 이 도덕적 순결은 복음서의 매 장마다 하늘의 태양빛처럼 비추고 있으며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 어린이, 미개한 자를 가리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준다. 이와 같이 깊은 인상을 받게 되는 원인이 예수의 고결함 때문이라는 점은 더욱 분명하다. 그리스도의 자애롭고 순결한 교훈은 부정한 마음이나 죄책감에서 흘려나올 수 없다. 만약 더럽혀진 양심이나 고통의 절박감, 모욕감, 냉정한 무시 같은 것이 있었다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의 말이나 품성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공적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예루살렘의 승리 입성을 하실 때나 유대인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실 때나 그는 한결같이 오래 참으시고 완전한 분이었다. 만약 양심이 더럽혀졌거나 죄가 있었다면 절대로 예수 같은 태도는 나오지 않는다. 이상 에베레스트가 쓴 책 The Divine Demonstration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책 99종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수의 신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의 인품에 의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가 역사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선한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사기꾼일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사기꾼이었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의 말씀은 공격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신성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말은 그들이 예수의 신성,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성이 우리 사람 속에도 불꽃처럼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예수가 우리 인간보다 더 많은 신성을 가졌지만 여전히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말하는 슈퍼맨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의 말은 권위가 있고 아무런 의문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위해 피 흘려 죽은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졌으며 비록 교회가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나 그 기초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은 확실하며 그를 통하여 우리가 저로부터 벗어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 각 사람의 처지를 잘 아시는 아버지, 저희가 생활의 염려 때문에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저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고자 하오니 저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통해 저희가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아버지께 크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Upon Jesus, for all that you ask, He will do. He has called you to serve Him, and gladly He'll carry you through. Jesus,
He does what no other can do.
Take your problems to Jesus,
believe,
and He'll solve them for you. Jesus, He has made a new creature of you, and you will grow in His likeness as daily your life you renew. Keep your eyes upon Jesus.
Solve them for you.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